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좀 긴 절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우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집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던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목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이라. 이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찾아서 아들이 돈을 죽이고 딸이 것을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느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황하게 하심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라인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긍휼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서를 이제 신약에 넣었고 구약 될 수 있으면 신약 한번 구약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에서 모세오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이제 출애굽기 전반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폈지만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한 절씩 한 장씩 또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시작의 책 내가 본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책. 그래서 우리 히브리 성경의 제목들이 각 장 1장 1절에 그 단어를 축출해서 제목을 만들었듯이 출애굽기 히브리 제목도 원래는 출애굽기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제목이 히브리어로 쉐모트예요.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두 낱말을 발췌해서 부엘레 쉐모트.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그 1장 1절에 두 단어를 취해서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 제목을 담았는데 그 제목에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은 뭐냐면은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이다. 이름은 이러하다. 그죠? 그래서 이름은 이것이다, 이것들은 이름이다라는 벨레쉐모트, 이것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이제 번역했고, 영어 성경도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걸 보게 됩니다. 72성경 저자들이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 아마 그렇게 번역하고 제목 자체를 바꾼 것 같아요. 민수기 역시도 우리가 살폈듯이 민수기도 원래 히브리 제목은 뭐라고요?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 그것이 제목이라면은 72역이 번역하면서 바꿀 때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Numbers.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수.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민수기 백성들의 수 있지만 이제 영어 성경은 Numbers 이렇게 바꿨죠. 엑소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소도스도.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애굽, 그것을 출애굽에서 앞에다 그 한자를 출자를 붙여서 출애굽기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는 꼭 뭐요? 이 출애굽기를 들어서 그 광야, 아니 광야 이전에 애굽, 광야, 가나안 그 가운데 또 이제 홍해 걷는 거 이런 얘기를 쭉 들어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 것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그런 여정의 서정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본다면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에서 40여 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야곱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률과 조직을 갖추고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군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1장은 출애굽기를 읽은 1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도입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사에 친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을 거기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압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초래하는 1차적인 그런 사역의 원인이 되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노역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노역을 듣고 들어가세요.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는 말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끊어졌던 계시가 다시 시작된 1장이 야곱 일가의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을 끝으로 마감되었던 창세기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극적으로 그렇게 귀환하게 되는가를 다루는 출애굽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1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서론을 보면서 출애굽기 특별히 많은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모형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의 모형을 잘 이해할 때 신약성에 나타난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형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은 세상의 모형을 일러주고 있어요. 애굽은 뭘 일러주죠? 세상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세상의 모형이 바로 애굽이다. 애굽이다. 그리고 바로는 사단의 모형을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 삼는 주체. 그래서 바로는 사단의 상징으로 우리가 모형으로 이해하고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여정의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의 상징. 그래서 또 홍해를 걷는 것,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침례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을 보여주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이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형을 마음에 생각하고 수약의 내용을 이해할 때 더 직접적으로 다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별돼요. 출애굽기 1장 내용은. 그래서 거기 제목 보면은, 오늘 제목 뭘로 잡았냐면은, 새로운 세대 왕 정책. 그러니까 새로운 세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왕, 새로운 정책.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7절까지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됐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처음 올라올 때가 몇 명이었다고 그러죠? 70여 명. 근데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많이 번식하고 창사하고 힘이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살았는데 이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350년째 되고 BC 1526년이라 말합니다. 이때 애굽에 들어간 70명은 이제 모두 죽고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가 20세, 60세에 해당하는 장정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0만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4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숙고대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그 약속이 실현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뭘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실현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권의 약속이 실현됐고 뭐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땅의 약속이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장에게 아브라함 족장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이 자손의 본성함이 실현된 것임을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먼저 보냈죠. 애굽에 보내고 애굽의 보호 속에서 장성하게 하다가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서 국가를 형성해도 족할 만큼 그런 숫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고 두 번째로 8절에서 14절까지가 새로운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성과 바로의 학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8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요셉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을 때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가나안의 흉년으로 내려가 총리가 되고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한 때는 힉소스 왕조 때여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때. 그런데 이 본토인들이 다시 힉소스 왕조를 축출해버리고 신 왕국을 왕조를 세웁니다. 그 왕조가 18대에서 20대 그 사이 왕조인데 학자들은 이 본문 당시가 오늘 출애굽기 쓰는 그 본문 당시가 18조의 투스모스 1세 그리고 아멘호펫 2세 라암세스 2세 중 한 명일 거라 추론합니다. 측정합니다. 이제 애굽의 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바로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와의 왕은 요셉이 애굽의 행한 일들을 그냥 지적으로만 알았겠지만 관계 차원에서는 호감이 없고 공감이 없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역사에서 이런 소수민족이 왕권을 장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에 대해서 다른 자신의 민족이 아닌 타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번성함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더욱이 애굽 나일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왕조가 축출한 힉서스 왕 때 호의로 살던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가 번성한 고센 땅에 충만하고 많이 번성하자 이 왕조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외세에 침입이 있을 때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와 싸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틈을 따서 애굽에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성실했고 노동에 있어서 그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그런 맨파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면 왕국 건설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도록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지혜를 짜내는 것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역 속에서 그렇게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런 일이 있어요. 당시 바로왕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스를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일에 투입시켜서 괴롭게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국고성이란 유사시에 군량이나 병기를 비축해 두거나 곡식을 보관하거나 세금을 보관하게 만든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비돔은 나일강과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그런 운하 지역, 그 지역이라고 추정하는데 라암은 고센 지역 내에 위치한 그런 비돔의 북방 어느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노역하게 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지 못하는 노동들까지 포함시켜서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13절 보세요.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을 모두 엄하였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은 주로 돌로 짓지만 일반 건축물들은 흙벽돌로 짓습니다. 건축을 위한 흙이기 때문에 벽돌 굽기뿐 아니라 농사를 위한 그런 수로를 개간하고 농토 개간하고 이런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결국 하루 종일에도 일을 다 하지 못하도록 일을 다 끝내지 못하도록 무거운 그런 일의 분량을 주고 피곤에 지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괴롭게 했다 그런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맛이 쓰다 입에서 쓴내날 정도로 그리고 아파 신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고 또 정신적 고통까지 얼마나 극심했는지 쓰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억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거기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너희들 기도해서 기억나게 해줬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있다가 하나님 때 그 일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의 그런 여과도 보내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도 컸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보니까 그렇게 고통과 압박이 있을 만큼 있어도 더욱더 번성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것은 바로 반란군이 일어날 때 이들도 같이 동요돼서 우리를 치고 빠져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4절이죠. 14절 말씀 보십시다. 아니 15절 그 전절입니다. 11절이죠. 11절. 그래서 이런 반란군과 연합해서 애굽에 반란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고된 노동력을 부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 일을 이루게 한 섭리라고 요셉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하면 요셉이 형들을 대면했을 때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 말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8절 말씀이, 그러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런 유언도 했고, 또 임종 때 자기 해골을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애굽에 빠져나갈 때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나가라. 그랬던 것은 이미 요셉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갑니다. 주역기 13장 말씀이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고, 요셉 역시도 그런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고역 중에서도 힘과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갖고서 오히려 생존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불필요한 일은 줄고 맡은 일에 오히려 충성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현대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 역사가 우리 속에 확장되는 것을 시기해서 분개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일을 과정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을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과 신앙성장과 교회 성장을 철저하게 사단은 쇠잔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잘 보면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체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뭐가 급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발붙여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하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뭐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건지를 베드로서 잘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혜를 가지고서 시향과 힘을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고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학대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갖고냐?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였어요. 물론 창세기 속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팔음을 통해서 그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이해가 있었듯이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학대는 긍정적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 왕의 학대가 선을 이룬 것은 결국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마음이 생기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런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그런 언약적 소망을 가지고서 출애굽의 명령에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지라도 선뜻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네, 안 나서죠. 안 나서죠. 배부르고 등 따서면 그죠? 우리가 그렇듯이 그랬을 겁니다. 말만 듣고 누가 기름진 땅이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광야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억압과 혹독한 탄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들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역사적 해방과 구원을 부르짖게 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고 사단은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약속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와 또한 실망을 당하고 소망이 없어질 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각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죠. 나그네라 불려지는 우리들. 그런 순례의 모습 그 정체성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목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재미가 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말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갖지 않습니다. 예, 갖지 않습니다. 내 사업 잘되고 뭐 어려운 일 없고 형편하고 그러면 하나님 찾잖아요.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애굽 바로왕에 이란 박해와 학대가 어떤 좋은 선의 결과를 갖고 왔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야. 가나안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동경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시편 136편 9절부터 나머지 쭉 보면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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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너희가 뭐한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얘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거기 10절 말씀이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친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신 내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아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합니다.
예, 이 이끌어내서 광야 여정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건 모든 일정 여정들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 안 해본 사람은 자유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자유로운 생활할 때는 방탕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이 부유함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했는지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장래에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기쁨으로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압제와 압박과 이런 학대가 오히려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감사하고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것은 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왕,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 15절부터 핍박만으로는 부족해서 이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죽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정책이 15절부터 22절인데 아들 낳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산파들한테 시켰고 그 산파들은 이제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만 그 산파들의 신앙,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것이 얻어지는 결과로 복이 무언가를 살필 텐데 이런 정체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그런 그 신앙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왕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그런 산파에게 그 15절이도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산할 때 여자여든 살려두고 남자이면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생명을 받는 사람이라 생명을 귀중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과는 달라서 애굽 여인과 달라서 이미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애를 낳아서 뒤처리까지 다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죠. 산파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산파들의 가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해주셨다. 이 바로 왕이 이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수 없게 생각하자 새로운 정책과 명령을 내리는데 22절이죠.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남자면 죽이고 그래서 그 계대를 끊어버리고 여자는 그나마 애굽화시켜서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계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파들의 믿음과 협력으로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 창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살필 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었는가. 시뿌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이란 뜻이고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찬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만큼 그들이 믿음에 복된 그런 소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자락에 이 산파들의 믿음을 좀 살피면서 우리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자세인지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이 산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쫓아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해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이 산파들의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듯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아들을 살려내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서 인간의 법을 거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는 뭐가 먼저냐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하면서 십계명을 다룰 텐데 십계명에 그런 예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근데 그거 공경하는 것이 뭔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의 1계명인데 4계명이 뭔지겠어요? 그것이 대립될 경우에는 뭐가 먼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 부모가 도적이야. 도둑이야. 너는 내 가업을 이어서 이 기술을 진단할 테니까 너는 이걸 배우고 꼭 해야 돼.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계명의 해석의 원리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원리처럼 이 히브리 3파 역시도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명을 걸고 쫓았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권세자 앞에 정당한 명령 앞에는 어떻게 할 거죠? 순복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주어졌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공의와 세상의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합법적인 권위에 세워진 권세자라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에 거스릴 때 하나님의 법에 거스릴 때는 과감하게 인간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합법적인 그런 권세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를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불이익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생명이 잃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기를 힘썼던 그런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자 위에 계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생사와 복을 결정하는 그런 진정한 결정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내숙결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행전 살필 겁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가 메시아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증거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삼파들의 신앙의 특징 첫 번째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 애굽왕 바로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웠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뭘 법?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고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파들의 생명을 위협에 무릅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 근본적 이유가 뭐냐? 거기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과로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의 모습 속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애굽왕 삼파를 불러서 여기서 불러서 얘기가 그냥 단순히 너 일로 와봐 불렀다는 얘기 아니라 히브리 의미 속에서는 외치다 부르짖다 그런 의미 속에서 왕이 노발대발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시대에 그런 신문대 앞에서 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삼파들은 그런 노발대발하는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의미예요. 경외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경외했다. 성도는 사람보다 누구를 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은 절대 군주국가였던 애굽에서는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명이었지만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히브리 남아들을 살려냅니다. 인간보다 먼저 누구를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왕왕이고 만유의 주신 만물의 절대 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로의 명을 어겨가면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아를 살려내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은 그 신앙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그들은 하나님부터 큰 복을 21절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집안이 어떻겠다? 흥왕했다 말하고 있어요. 흥왕했다.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라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자세로 이런 진노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도 히브리 산파들도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주냈기에 그런 결과를 집안이 흥하는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결과가 뭐냐? 20절, 21절에 그런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동족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겁니다. 왕명을 거스른 이후 죽임을 당해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걸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이 더 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과 애굽인들은 훗날 장자질을 치는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보험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걷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초계처럼 나도 내 생명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할 때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뿐더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사가고 일사가고 한마디로 산파들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흥왕케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채우시길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한 결과 그런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그런 테스트 결과가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창세기 22장 11절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테스트했어요. 그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그 결과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네가 날 이렇게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여겨주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황케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시편 103편 13절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로 되었나 불쌍히 여기신다. 잠언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합니다. 잠언 15장 16절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먹는 것이 형편이 좀 여의치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일러주는데 그 결과가 재물도 주고 영광과 생명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의 주인공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세로 살아갈 때 신앙인들은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세속의 물결 속에서 이 땅의 세속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시는 은혜와 복들 그 인자하심이 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 삼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한을 죽이는 정책 자체도 실패로 돌아가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하수에 빠뜨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몰래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이것을 법령화시켜서 살육을 하는 겁니다. 남자 아이를 빠뜨리지 않으면 누구까지 죽어요? 부모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고통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법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의 다리 역할하는 것이 1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2장 속에서 모세도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석 달 반 키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 옆에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일들이 이제 다음 2장에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성함을 못하게 하려고 학대합니다.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고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서 그 조상 때의 아이들을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22절 말씀처럼 법령화시켜서 남자아이를 하수에 던지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창성케 하십니다. 그 결과 히브리 산파들에게 대한 신앙을 살피게 되는데 그들은 인간의 법보다 하나의 법을 쫓았고 애굽왕을 두려워하고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어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뿐더러 그 지방에 더욱더 흥황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은혜와 분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상하고 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를 섬겨 섬길 때 우리는 영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자와 긍휼함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브리 산파들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